보실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오늘 저녁 귀한 설교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조병수 목사님 합동신학대학원의 신약학 교수로 이렇게 사역하시고 또 영광교회를 시무하시다가 잠시 좀 쉬시다가 1년 전에는 양재동에서 그의 나라 교회에서 개척하신 지 1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이 이렇게 작은 교회에 목회하시는 또 목회자이시도 하시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7월 27일부터 2박 3일 동안 여름 수련회 강사로 초청을 이렇게 미리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한번 저희 교회도 보고 또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증거하시고 하면 또 저에게 큰 유익이 있겠다라고 해서 오늘 이 저녁에 함께 모시게 되었습니다. 조명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습니다. 현산교회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 노회에서도 수고를 참 많이 하시는 현 목사님이신데 여름에 저에게 실현에 부탁을 하셔서 한번 지나가는 길이라도 교회를 한번 구경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지혜롭게 미리 선보듯이 한번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마침 좋은 기회에 제가 왔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우리 교사들 또 교사가 아니더라도 또 목회자들 등등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좋으냐 하는 점을 오늘 저녁에 잠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본래는 설교하다가 저도 모르게 소리를 막 지르고 그러는 설교자인데 오늘은 그렇게 안 하려고 마음을 굳게 먹고 왔어요. 그래서 좀 살살 할 테니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흔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시작해서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 또 사마리아 점점점 이방세계를 통과해서 결국은 로마의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 갔는가 하는 점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잘 보면 그런 그 복음의 역사 가운데 어떤 전환점이 한두 번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전환점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 7명을 선택을 해서 스테반과 같은 또 빌립과 같은 이런 분들이 어떻게 예루살렘 유다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을 전할 것인가 연구하고 생각하게 하는 하나의 장면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는 그 장면이 지나가면서는 또 한 번 그 굴곡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할 거는 이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이 사도행전 13장은 이제는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방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가 설립되는 그런 장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안디옥교회라는 교회인데, 안디옥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교회라면, 안디옥교회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교회로, 교회 역사가 13장에 들어와서 탈바꿈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 역사가 진행하는 과정에 항상 사람들을 세워서 말씀을 전하고 또 교회를 지도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몇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울,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이방인의 그릇으로 삼겠다. 이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오에 아주 강한 태양빛이 내려지면서 예수님이 간단한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장면에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예수님이 말하시다가 이러한 모든 내용을 자세하게 일러줄 사람은 다메섹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그 구절을 읽을 때 예수님이 사울, 바울에게 나타나신 김에 예수님이 큰 채 가운데, 그리고는 놀라운 그 말씀으로 사울아, 사울아, 내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그 자리에 세워놓은 채 예수님이 너는 앞으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쭉 설명을 해주면 사울, 바울 마음속에 확신이 딱 설 텐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거기에 한두 마디 덧붙이고는 담의 세계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라는 거예요. 기왕에 주님 나타나신 바에 그 자리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지 않았겠나? 왜 사람에게 가서 들으라고 하는가? 바로 그 다음 장이 사도행전 10장인데, 거기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을 전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역시 하는 말이, 고넬료야, 저 피장 시몬의 집에 가게 되면 거기 또 같은 이름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불러다가 너에게 이를 말을 들어라. 그런 얘기 나옵니다. 천사가 나타난 김에 고넬료야, 너에게는 이런 은혜가 주어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구속사역을 하셨고, 이렇게 다 얘기해주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고 베드로를 불러다가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바울에게 직접 바울이 할 일을 가르쳐주지 않고 왜 천사가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설명해주지 않고 구태여 아나니아를 찾아가라, 아니면 시몬 베드로를 불러라 그렇게 말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심으로써 일하는 그 사람은 영광스럽고, 그리고 듣는 사람들이 훨씬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에 예루살렘 교회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셨던 제자들이 사역을 했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예루살렘에 일곱 사람을 선택해서 또 일하게 하시고, 오늘 여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또 안디옥 교회도 다섯 사람을 택해서 일하게 하십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 가장 먼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일하기를 좋아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꾼으로 부르려고 하실 때 나는 못합니다 하고 끝끝내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일이에요. 이사야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님 저는 입술이 부정합니다. 그래도 주님이 하라 해서 하고, 예레미야를 불렀을 때 나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못합니다. 그럴 때도 결국은 그걸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교회를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시는데, 특별히 일꾼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는 일꾼, 목사님과 같은 목회자, 아니면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교사들, 이런 사람들을 세웁니다. 13장 1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랬어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오늘 저녁에 저는 교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 13장 1절, 2절, 3절을 가지고 교사가 어떤 사람인가, 교회의 교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점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경은 교사라고 말할 때 이 교사는 단순히 가르치는 사람 그렇게 변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선지자들의 역할을 하면서 교사의 역할을 했던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렇게 말했는데, 이 말은 조금 바꿔서 읽으면 이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 곧 교사들이 있었어요. 또 좀 바꾸면 안디옥 교회에 교사들 곧 선지자들이 있었으니,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있는 교사는 다르게 말하면 선지자라고도 불렸고, 또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선지자는 또 바꿔 말하면 교사라고도 불렸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교사라는 이 인물들은 가르치기를 잘하는 그런 말솜씨가 좋은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마치 구약시대에 있었던 선지자들과 같은 그런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 선지자들과 같은 그런 직무를 담당하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교사들이자 곧 선지자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성경이 이 교사들 곧 선지자들이라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란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쭉 찾아보면 선지자라는 그런 직무를 맡았던 사람들이 여러 사람 나옵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던 실라라는 사람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선지자라는 명칭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때 그 실라가 선지자라는 이름을 받은 까닭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말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가르쳐서 선자라 그렇게 불렀는데, 교사라는 이 직무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연구하고 또 충실하게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섯 명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바나바, 또 니게르라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마지막에 사울, 이렇게 다섯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다섯 사람은 다 그냥 이름이 언급된 것이 아니라 다 뜻이 있어요. 여기에는 바나바에서 바울까지 사울까지 다 뜻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제가 설명하지 않기로 하고, 이 사람들이 선지자라 교사라 하고 불림을 받았을 때 한 일을 바로 그 다음 13장 4절 이하에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이면서 교사인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복음 전도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 전도의 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 근데 이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가장 먼저 간 곳이 구브로라는 섬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사이프러스인데, 사이프러스. 구브로라는 섬에 처음에 가서 이 전도 여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성경은 말하기를 이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라는 이 섬에서 뭐를 했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13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또 7절도 보게 되면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라는 섬에 가서 한 가장 중대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저도 오랫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외국에서 유학하는 동안에도 목회를 했고 또 한국에 돌아와서도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어느 날 우리 교육자들 회의를 했습니다. 목사님들도 다 모이고 강도사님, 전도사님 다 모여서 각 부서를 돌아가면서 보고를 했습니다. 청년부 보고하고 그 다음에 유치부 보고하고 또 중등부 보고하고 순서 없이 돌아가면서 보고를 하는데, 그때 초등부를 맡고 있던 어떤 전사님이 아주 자랑스럽게, 그리고는 아주 기분이 좋은 얼굴을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부서에서는 다음 주에 중요한 행사를 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무슨 행사랍니까? 저희 부서는 다음 주에 지금까지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출석하면 종이 한 장 주고, 성경 요절 암송하면 종이 한 장 주고 해서 그 종이를 모은 것을 다 갖고 와서 우리 부서 앞에 쭉 여러 가지 물건, 신발도 갖다 놓고 자동차도 갖다 놓고 쭉 갖다 놓고 그 표 가지고 그것을 사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렇게 얘기해. 얼굴이 막 환하게 밝아져가지고, 다른 부서에서는 하지 않는 우리 부서만의 고유한 행사입니다 하면서 아주 막 신이 나갖고 저한테 소개를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팔을 벌컥 냈어요. 주먹으로 책상을 쾅쾅쾅 쳤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사님, 전사님의 부서에 있는 아이들을 다 장사하는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나중에 돈 잘 버는 사업가를 기르려고 하는 겁니까? 교회의 사명은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물건 사는 법, 자기가 벌어놓은 딱지를 가지고 좋은 물건을 골라가는 것, 그걸 가르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매우 원시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들에게 요절을 가르치고 성경의 핵심을 가르치고 진리의 바른 내용을 가르쳐서 그 아이들이 구속의 진리를 깨닫고 성장할 때에 그 구속의 진리 가운데 자기의 삶을 어떻게 바르게 펼쳐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데인데 어떻게 그렇게 쓸데없는 일을 합니까? 그걸 하려면 우리나라에 기업 잘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견학을 시키세요. 거기 가서 견학해보면 훨씬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죠. 여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여행을 했을 때 구브로라는 섬에 도착을 했는데 구브로에 가보니까 지금까지 자신들이 있었던 안디옥하고는 풍물이 달라요. 거긴 섬입니다. 배들도 많고 그리고 섬이기 때문에 그 섬이 가지고는 고유한 문화가 있는데 배에서 딱 내리자마자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서 바울이 바나바에게 바나바가 바울에게 우리 하루 동안 여행 좀 하면 쉬었다가 그리고 기회가 되면 말씀을 전하자 하고는 하루 동안 먼저 쭉 구브로 섬을 여행하고 휴식을 취하고 그러고 했는가? 그게 안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살람이라는 곳에 이르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 회당에서 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저도 제 경험이지만 저도 어디에 말씀을 전하러 가면 거기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일단 목사님들이 구경합시다 그래도 구경을 안 갑니다. 제가 한 번은 저 멀리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가서 두 주간 동안 신학교 사역을 했어요. 특별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이제 가서 사역을 했는데 그때 거기 있는 두 주간이니까 금요일까지 수업을 하고 토요일날 하루는 쉬고 주일날 또 지나고 월요일날 또 수업을 하는데 토요일날이 비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목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여기서 자동차 타고 3시간만 가면 유명한 이가수 폭포라는 게 있습니다. 나야가라 폭포보다 더 멋있는데 그거 한번 보러 가시죠. 아유 괜찮습니다. 저는 여기에 지금 제가 성경을 가르치러 왔지 언제 갔다 와서 피곤해서 성경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래서 물러갔어요. 좀 있다가 또 다른 팀이 왔어요.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여기서 자동차를 6시간만 열심히 가면 남극 부분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남극을 갔다 오시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그냥 두세요. 저는 성경을 가르치러 왔으니까 그냥 두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가수 폭포도 못 보고 남극도 못 보고 그 목사님들이 미안하다고 저를 부에노스 아이레스 시내 한가운데 있는 공동묘지를 구경시켜줬어요. 공동묘지를 구경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그건 정말 볼만하더라고요. 야 사람이 죽으면 다 여기 오는구나 하니까 아주 뜻이 깊더라고요. 그건. 그래서 내가 잘 봤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여기 바울과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은 뭐냐? 우리는 교사란 말이에요. 교사. 교회의 교사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에게 맡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바로 여기에 힘을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바울과 바나바는 성경을 잘 아는 일에 힘을 썼던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바울의 설교가 여러 편이 들어있는데 그 바울의 설교 특별히 여기 13장 나중에 한 그 유명한 비시디 안디옥 설교 같은 이런 설교를 들어보게 되면 바울이 구약 성경과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얼마나 정통하게 알고 있었는가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구약 성경의 깊은 핵심을 찔러가면서 사람의 죄악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구속을 받으며 하는 것을 요점적으로 아주 깊게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능통한 그런 교사였다. 그리고 그 말은 또 다르게 말하면 성경을 연구를 많이 했다. 그런 말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교회학교의 교사로 세움을 받든가 아니면 한 교회의 목자로 부름을 받든가 오늘날 불행하게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에 힘을 기울이기보다는 다른 일에 힘을 기울입니다.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또 사람을 동원하는 이런 방법론을 짜내고 하다가 그만 성경을 연구하는 일을 하잖아요. 교인들도 신자들도 성경을 읽지를 않고 성경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기는 커녕 읽지도 않죠. 그죠? 그러니까 1년대도 성경을 한번 꼼꼼히 읽는 그런 신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가기는 하지만 자기가 집에 가서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천천히 정말 집중적으로 읽는 일간 뉴스는 안 들어도 별 일 없어요. 신문 두세 시간 열심히 안 읽어도 나라가 크게 이상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일기 예보 안 들으셔도 일기는 그대로 빠듯해지게 돼 있어요. 여름 되면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딱 요점적으로 내일 눈 온다 비 온다 그것만 들으면 돼요. 그걸 앉아갖고 전국 제주도부터 북한에 있는 날씨까지 다 들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무슨 여러분이 일기예보 스터디를 합니까? 아니면 일기예보관이 될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그대로 앉아갖고 제주도 날씨 좋대, 북한 평양 날씨 좋대, 그걸 뭐하러 들고 있습니까? 내일 내가 살고는 있죠. 내가 여행하거나 한 지역의 날씨만 딱 알면 되죠. 그죠? 전체적인 날씨만 알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에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정량, 그것도 하루에 무슨 뭐 100장, 1000장을 읽는 것도 아니라 고작 해봤자 1년에 한 번 독독하는데 3장에서 4장만 읽으면 되는데 3장과 4장 읽는 그 시간을 못 내가지고 못 읽어요. 멸치랑. 그런 어떤 사람 읽긴 있는데 그냥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4장, 15장, 3장 읽었다. 이런 넘어가. 이러면 안 되죠. 다 성경을 읽을 때는 연필, 그 다음에 자, 이런 걸 가지고 딱 줄쳐서 색연필로 중요한 내용을 체크해가면서 이렇게 성경을 차근차근 읽어서 성경을 마치 그 정원 가꾸듯이 그렇게 읽어요. 성경을 정원 가꾸듯이.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때는 안디옥교회에다가 빨간색을 칠하고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파란색을 취하고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해서 쭉 성경에 자기의 그 낙서와 자기의 그 메모와 그런 성경을 적는 그런 연습을 해야 돼요. 꼼꼼히 자세하게 그렇게 성경을 해요. 그리고는 성경을 읽으면서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사전을 찾든지 아니면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든지 해서 그 내용을 잘 배워가지고 그냥 막 지나갈 게 아니라 차근차근 그 내용을 깨달아가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무슨 내용으로 다가오는가를 잘 묵상하면서 생활에 또 적용돼가면서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돼. 그래야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내가 다른 사람한테도 그 성경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가끔 우리 목사님들 아니면 제자들 혹은 뭐 그냥 누구를 만나든지 만났을 때 입을 열면 비타민C가 얼마나 좋은지 하면서 쭉 얘기하는 사람 들을 때 야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했구나. 비디오 카세트도 봤다 그러고 신문도 들었다 봤다 그러고 어디 가서 강연도 들었대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세미나에 가서 또 참석돼 봤대요. 그래가지고 쭉 밥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1시간 30분 동안 쭉 야 정말 굉장하고 어떤 사람은 대포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나라 육군에 있는 모든 대포에 대해서 다 알아. 이게 나오고 저게 나오고 쭉 나오는데 이야 이 사람은 무슨 뭐 포병 대장 출신인가 어떻게 이게 잘할까 할 정도로 스터디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그런데 창세기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머리를 긁적긁적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한 집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50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50년 동안. 그리고 자기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 느끼기 시작한 것이 40년대 때야. 초등학교 때 내가 교회를 다니구나 내가 하는 걸 깨달았으니까 40년 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대기업에서 간부했던 사람. 그런데 어디 사람들 모이는 자리 혹은 무슨 친구들 모인 자리에서 야 너 교회 집사람에 야 성경이 도대체 뭔지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봐라. 그러면 막 등에서 식은땀이 절절절절절 돈을 어떻게 버는지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얘기를 하면 2시간인가 3시간인가 쫙 얘기할 수 있는데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러면 등에 갑자기 식은땀이 쭉 흐르면서 5분도 채 말 못하고 덜덜덜덜덜덜 더듬거리다가 끝났는데 50살 들어서 비로소 체계적으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자기가 자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어디 가든지 간에 이제는 자신있게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묻지 않아도 야 성경이 뭔 줄 알아? 하고는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교사라는 이 말을 썼을 때 얘들이 입을 열기만 하면 성경의 내용들이 쫙 흘러나오대.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성경의 내용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에 인생이 들어있고 거기에 영적인 내용들이 들어있고 거기에 구원에 관한 진리가 들어있어서 듣는 사람들이 그냥 아담 이야기 무슨 모세 이야기 그냥 그렇게 듣는 게 아니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구속에 대해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의 자리에 초대를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런 말이죠. 저는 교회에 성경 지도사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성경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위에 보게 되면 영어 학습 지도사들 있죠. 아니면 국어라든가 무슨 이런 학습 지도사들이 돈 벌기 위해서라도 그 직업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시간대로 아이들에게 찾아가서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 우리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그렇게 지도하려는 노력과 열정이 보이지를 않아요. 교회가 개교회든지 아니면 총회든지 성경 지도사들을 양육을 해서 그들이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 그냥 억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마치 그게 사명처럼 그것이 생명인 것처럼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아이들을 불러다 놓고 앉아서 차근차근 가르치면 그 내용이 요점적으로 아주 지혜롭게 잘 가르쳐서 깨우치게 하는 그런 지도사가 필요합니다. 지도사. 지도사. 그러나 성경 지도사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신앙 서적 지도사가 필요해요. 신앙 서적 지도사. 저는 교회들을 이렇게 방문해서 설교를 하게 되면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해요. 개교회에 최소한 세계에 가장 훌륭한 신앙인들이 쓴 좋은 바람직한 신앙을 갖고 있던 신앙인들이 쓴 도서, 신앙 도서를 1,000권은 갖고 있어야 된다, 1,000권. 우리, 현상교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1,000권 도서관을 만들어라, 주장이. 1,000권 도서관. 그리고는 1,000권 도서관을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책, 교회에 대한 책, 아니면 사회생활, 신자가 어떻게 사회생활 할 것이냐, 아니면 알려주는 그런 책, 그것을 나눠서 A 집사님, 당신은 교회가 무엇인지에 관한 책을 착 읽으셔서 우리 교회 새로운 신자가 오거나 혹은 무슨 세미나를 하거나 할 때 당신은 그것을 가르치는 지도사가 되세요. 당신은 기독교인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는 책들을 착 읽고 정리를 해서 그것을 읽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지도사가 되세요. 그래서는 교회에 A 집사, B 장로, C 권사 다 나눠가지고 다 성경 그 지식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신앙 서적들을 읽고 지도사가 되라, 지도사. 그래서 사람들에게 요 책에서 특별히 요 부분은 꼭 읽어야 됩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고는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성경 신앙 지도사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봐요. 그래야 성도들이 서로 간에 지식을 공유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공유하게 되면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영적으로 이 목사님의 설교뿐만 아니라 상호간에 배우게 돼서 신앙이 상승이 되는 효과가 나타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은 하지 않고 교회들이 봄 되면 꽃놀이 가고 여름에는 물놀이 가고 가을에는 단풍놀이 가고 겨울에는 뭐 갈까요? 눈썰매 타러 가고 봄에는 봄대로 놀러 가고 여름은 여름이기 때문에 쉬고 가을은 가을 아름다우니까 구경하러 가고 겨울은 추우니까 놀고 또 봄 되면 또 구경하러 가고 여름 되면 또 쉬고 그래갖고 50년 60년 동안 신앙생활에도 그냥 교회가 하나의 사교단체처럼 돼가지고 사교단체 교제도 잘하고 밥도 잘 나눠 먹는데 영적으로 보게 되면 성경실력에서는 완전히 바닥을 치는 빵점 교회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교회가 되더란 말이죠. 교사는 교회에서 임명한 사람만 교사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교회에서 목사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해 좋은 서적을 읽고 성경을 내가 필독함으로써 내 자신이 교사가 되겠다는 누가 교회에서 연말에 임명해갖고 교사를 할 것이 아니고 자기가 실력을 함양해서 자기가 자원해서 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신앙서적을 읽으면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비타민 전도사가 되는 것처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을 알게 되면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가 자원해서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안디옥이었던 교사들은 선지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을 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이었다. 그것을 강조해. 그런데요, 둘째는 이 말씀 잘 보면 이 안디옥교회 교사의 특징이 또 하나 나오는데 이들은 철저하게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교회에 속해 있는 교회 사람으로서의 교사였습니다. 자, 보세요. 13장 1절 다시 읽으면 안디옥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다섯 명이 있다 그랬어요.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첫동생 마나엔 및 사울. 자,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바나바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긴 유대인인데 원래 이 구브로 이제 첫 번째 전도행으로 이 구브로 출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라 그랬는데 별명이 붙어있는데 니게르라 그랬어요. 니게르.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은 흑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니거, 니거라면 니그로란 말인데 흑인일 얼굴색이 검은 사람, 피부색이 검은 사람, 흑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세 번째 사람은 루기오인데 구레네 사람이라 그랬어요. 구레네 사람이라. 루기오. 아마 이 사람은 헬라 계통의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번째 사람은 마나인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분봉왕 헤롯의 첫동생이라 그래. 헤롯은 본래 에돔 사람이에요. 이둠의 사람. 그래서 그 첫동생이라고 하는 걸 봐서는 이 마나인도 에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디아스포라 유대인 사울.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 다섯 명의 선지자 교사가 있는데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얼굴색이 검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헬라 사람이고 한 사람은 에돔 사람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다국적 사람이 보이는데요. 다국적 사람. 그죠? 그러면 우리 언뜻 추측하기에 벌써 지방색이 나타나기 쉽죠. 와,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 모이고 얼굴 검은 사람은 얼굴 검은 사람끼리 모이고 그죠? 헬라 사람들은 헬라 사람의 문화를 따르고 있는 사람끼리 모이고 에돔 사람들은 그 계열들을 모이고 그래서 이 교회가 상당히 복잡한 교회가 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놀랍게도 이 교회, 안디옥 교회는 이런 여러 종류의 인종과 여러 종류의 출신의 사람들이 모이는데도 아주 화목한 그런 교회였어요. 서로 간에 잘 돕고 잘 어울리는 그런 조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성경이 교회 교사라고 말할 때는 교회 교사, 그 바탕이 화목과 조화와 사랑하고 서로 돕는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교사는 성격이 잘 싸우는 사람은 안 돼요. 잘 싸우는 사람. 디모데 전서에 보게 되면 감독에 대해서 말할 때 구타하지 아니하며 그 말이 들었어요. 구타는 뭐예요? 구타. 너 이리 와. 데려다가 구석에 데려가서 죽여 패는 게 구타잖아요. 구타하지 아니하며. 그 말은 뭐냐면 우리말은 구타. 이렇게 좀 아주 좀 그 말을 상당히 그 뭡니까? 굉장히 그 노골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본래 헬라 말은 뭐냐면 다 다투지 않는다, 다투지 않는다, 싸우지 않는다. 교회에서 일꾼이 될 사람은 싸우는 성격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 일꾼은 성령의 열매의 맛을 내야 되는 사람인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좀 성질이 날 만한 그런 분위기가 있을 때도 절제해가면서 일단은 참고 참고 참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 말. 다른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왜 저런 어려운 말을 하는지, 왜 저렇게 힘든 행동을 하는지, 그걸 그냥 턱 벗으면서 예의 몰상식한 놈아 하고는 맞대결을 하는 게 아니라, 아, 저 사람이 분명히 마음에 큰 상처가 있나 보다, 얼마나 마음속에 억울한 일이 있으면 저럴까 하고는 그것을 잘 이해하면서,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자취조용을 이해해가면서 하는 그런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음, 그게 필요해요. 그게. 그러니까 교사는, 교회 교사는 반드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교사가 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교사를 선택할 때나 또는 교사로 자원할 때나 늘 주의해서 봐야 될 첫 번째 내용은 얼마나 사랑하고 화목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사랑하고 화목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과 얼마나 잘 어울리는가. 제가 어느 교회에서 아주 오래전에요, 한 80년경에 79년 80년 이쯤에 제가 어느 교회에서 유년주일학교를 전도사 일을 했어요. 유년주일학교 전도사 일을 했는데, 그 유년주일학교 전사할 때 초등학교 1, 2, 3학년을 전사를 했는데, 제가 1월달, 12월달에 이제 임명을 받고 유년부를 맡게 됐는데, 그때 그 부서에 갔더니 어떤 여 선생님이 아주 그 몸이 굉장히 약한 여 선생님인데 공무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해요. 전사님, 저는 우리 유년주일학교에서 말 잘 안 듣는 애들을 저한테 붙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 그럼 선생님 까무러쳐요. 몸도 그렇게 약하시고 한 분이 어떻게 그렇게 말썽 잘 부리는 애들을 맡게 해달라 그럽니까? 전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한테 다 좋은 수가 있으니까 붙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정말 얘들은 교회 안 나오면 좋겠다 하는 애들, 교회 그런 애들이 있어요. 제가 맡고 있던 유년주일학교가 1, 2, 3학년에서 한 100명 됐거든요. 저는 정말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하나 3명 정도 했는데 정말 그 선생님한테 붙여줬어요. 제가 붙여주면서 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선생님, 이거 붙여도 정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3명을 붙여줬는데, 연말에요, 20명이 됐어요. 20명. 왜 20명이 됐냐? 제가 하도 깜짝 놀래가지고 물어봤어요. 선생님, 어떻게 애들이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이 선생님이 제 공무원이니까 직장에서 돌아오면 돌아오는 길에 이 세 명의 아이들의 집을 심방을 합니다. 심방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에서 깨진 그릇은 집에서도 깨진 그릇이야. 무슨 말이죠? 교회에서 그렇게 망나니 짓은 한 애들이 집에서는 안 그렇겠어요? 학교에서는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아이고 우리 애들이 왜 이런가 할 정도 애들인데 선생님이 매일같이 심방을 합니다. 심방해가지고 애를 불러내서 그 당시 80년대는 다 79년은 다 달동네 시대니까 불러내갖고 조그만 빵을 하나 사가서 주면서 야 오늘 나하고 성경 한 거지 했잖아 성경을 읽어 했잖아 이렇게 손을 붙잡고 기도를 했지. 그리고는 그 다음 또 두 번째 찾아가서 빵 하나 주고 그리고는 또 붙잡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세 번째도 매일.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집에 들어가서 부모님들한테는 야단을 맞고 학교 가서는 선생님들한테 그냥 구박을 받는 애들인데 교회 선생님이 매일 같이 와서 어느 날은 아이스케이크 사주고 어느 날은 빵 사주고 얼굴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성경 가르쳐가는데 너무 선생님이 좋아가지고 가지고 학교 가서 자기 옆에 앉은 애한테 이 새끼야 너 우리 교회 가자 너 교회 안 가면 죽어 그래서 데려와서 20명이 된 거예요. 우리 선생님 진짜 좋은 선생님이야.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안아주는 선생님 사랑하고 화목하는 선생님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이 그냥 아이들을 만나주고 안아주고 한 그 사랑을 베푼 것이 그냥 그것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하란 말 하지도 않아요. 그냥 얼마나 사랑해요. 그 다음에 와서 또 그래요. 저한테 전사님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말하는 애 저한테 붙여서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묻지 않고 붙여줬어요. 물 필요가 없죠. 그죠? 딱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역시 한 20, 30명 또 만들어놨어요. 그래서요 제가 첫 해 2년을 유초등부를 했는데 유년부를 했는데 첫 해 유년부 맡을 때 한 100여 명 애를 맡았는데 두 번째에 됐을 때는 200명이 됐어요. 200명. 그래서 홀이 한 요만한 홀이었는데 200명이 앉을 수가 없어서 1학년, 2학년 하고 묶고 3학년을 묶어서 3학년은 8시 반에 나와 예배드리고 그리고 1, 2학년은 9시 반에 나와서 유년부 2부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유년부 2부 예배. 애들이 많으니까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요. 그런 선생님들이 사랑으로 가르치니까 교사가 그게 아이들에게 감동이 되고 말씀을 그 아이들이 지금은요 다 안수집사가 됐어요. 안수집사. 나이 그 정도 나이 됐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기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몬 그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아 헤롯의 첫동생 마나엔 사울 다 종족이 다르고 얼굴색이 다르고 다 출신이 다른 사람들이지만 화합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화합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교회 사람으로서 이렇게 그냥 화합만 잘하는 게 아니라 더 잘하는 게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경건한 모습을 보였어요. 예배하고 경건했어요.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다섯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은 주님을 섬겨 금식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말해요.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 여기 나오는 이 섬겨라는 말은 우리말 성경은 섬긴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본래 헬라어 성경은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예배한다. 주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금식하는 사람들이었다. 예배와 경건, 예배와 신앙이 나란히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오늘날 그 주일학교 저도 목회하면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를 보게 되면 제가 예배 준비하다가 중간쯤 되면 주일학교를 이렇게 순실을 했습니다. 순실하면요 9시에 주일학교가 시작하는데 제가 들어가서 8시 50분쯤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저는 그때 물론 중간에 나오지만 같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9시 10분이나 15분쯤 되면 그때 흘러볼듯 뛰어오는 교사였어요. 그러면 뒷자리에 쪼가 앉아요. 뒷자리에 예배 시작한 앞줄을 못 얻잖아요. 그죠? 그러고는 이제 마지막 전사님이 설교하고 기도할 때 살금살금 처음에 앞에 가서 앉아. 그러나 애들한테, 아이 애들아 잘 됐었니? 애들이 다 알아요. 뭘 하냐? 우리 늦게 오신 선생님. 그래서 분방 공부하고, 그래서 요절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면 애들이 막 딴짓을 해요. 딴짓. 권위가 살질 않아요. 권위가. 네. 선생님이 얘기해도 다 딴짓해요. 선생님이 A 이 녀석 잡아다가 여기다 놓으면 B가 도망가고, B 잡아다 놓으면 C가 도망가고, C 잡아다 놓으면 또 A가 도망가고, 세 명밖에 안 돼서 다 지멋대로 놀아. 왜? 애들이 알아. 우리 선생님 늦게 온 선생님 다 알아. 그러니까 권위가 안 서. 권위가 안 서. 아이들도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으로 민감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미리 준비하고 시간을 일찍 내고 해서 잘 갖춰줬을 때 거기 아이들이 제압을 당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기에. 그런데 공과 공부도 준비하지 않고 예배 시간이 지각하고 덤벙덤벙 가르치고 그냥 뭔가 맛있는 거나 사주고는 띄우려고 하니까 애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부응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말씀도 안 받고 아이들이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도 주일학교 교사를 해봤어요. 저도 전도사가 되기 전에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그때 가르친 아이들, 주일학교 교사를 언제 했냐면 75년에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요. 그때 가르친 아이들을 제가 지금도 만나요. 지금도 만나요. 33년이나 됐는데 지금도 만나요. 지금은 다 지금 40대 중반의 나이가 된 그런 사람들. 지금도 만나는데요. 왜 지금도 만나느냐면 그 내가 가르친 그 아이들, 지금 아이들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40대 중반이 넘었으니까 아이들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내눈앤들은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 왜 지금도 저한테 연락하고 왜 저를 만나냐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저는요 지라학교 할 때 교사할 때 토요일 날 되면 교회 가서 잤어요. 아예 교회 가서 잤어요. 아예 일찌감치 토요일 날 7시쯤 되면 교회 올라가서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는 기도하고 그러는 밤 늦게까지 앉았다가 교회에서 자고 주일날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는 그래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늘 교회 오면 토요일날 교회 오면 늘 저를 만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는 어쩌다가 교회 와서 지나가다가 교회 들렀는데 제가 있어서 선생님 웬일이세요? 나 성경 읽으러 왔지 했다가 같이 앉아서 얘기 나누고 하다가 소문 퍼뜨려갖고 애들이 두 사람이 오고 세 사람이 오고서 어느 날 통과는 토요일 날 성경 꿈을 했어요. 저하고 토요일 날 애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그 당시는 할 일이 없었어요. 지금은 할 일이 많아서 과외도 가고 학원도 가고 하지만 할 일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애들이 교회 오면 8시부터 시작해서 11시까지 성경 공부를 해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네,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럼 제가 성경 읽어주고 설명해주고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며 기도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공과 공부하는 시간보다 토요일날 저녁에 저거 공부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기도 같이 하고 성경 공부를 하니까 주일날은 안 나올 수가 없어. 주일날은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9시 시작인데 8시 반 전이면 다 나와 애들 다 나와. 왜? 선생님이 교회에서 잔 거 아니까 자기들도 먼저 와 있는 거 아니까 다 일찍 와요. 다 일찍 와서 예배 준비하고 그래. 그러니까 그 부서가 부흥하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할 줄 모르는 교사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먼저 예배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목숨보다 중요하다 생각해서 그 예배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그때 가르치는 자로서의 권위가 서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이며 기도며 이런 경건 생활을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 교회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가르침을 줄 수가 없다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해야 되죠. 현상교회로 와보니까 야 이게 잘 때도 많더라고. 그죠? 장의자 하나씩만 맡아도 여기 벌써 수십 명이 잘 수 있고 위에 보니까 뭐 얼마나 잘해 나는지 그냥 이쪽에 남자 이쪽에 여자 다 토요일 나와서 다 같이 자면서 성경 공부하고 주일날 말씀 가르쳐도 되겠어요. 너무나 요새는 기도도 안 하고 너무나 성경도 읽지 않고 토요일날 되면 집에서 뭐예요? 그냥 널널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 괜히 손가락 운동하느라고 리모컨이나 그냥 띠닥띠닥띠닥띠닥 다른 운동 대신에 안구 운동과 손가락 운동 두 개를 겸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권사님들을 보게 되면 네? 저는 서울에서 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그 삼각산이나 뭐 불광동 구국기도 이런 데 가서 추운데도 막 이불 포대를 싸들고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외쳤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나라도 살려주시고 교회도 그렇게 부흥한 거거든요. 그때 그렇게 근데 왜 지금 이렇게 교회들이 점점 주저앉고 사회로부터 비판받는 교회가 됐냐면 교회가 정말 해야 될 본연의 일을 하지 않아요. 본연의 일을 하지 않고 부차적인 일들한테 힘을 쓰니까 어디 가서 그냥 밥 퍼주고 뭐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고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경회를 하고 기도하며 밤새 주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웃기는 거예요. 교회 본연의 자세를 다 잃어버리지 딴짓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됐다. 저놈들은 방어벽이 다 무너졌다. 우리의 방어 뭐예요? 기도의 방패. 말씀의 이 검을 가지고 딱 막아서 해야 되는데 말씀도 무장해제당하고 기도도 무장해제당하니까 더 이상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활을 쏘고 창을 던지는데 재미있어요? 던지는 대로 다 맞잖아요. 던지는 대로. 그러니까 재미있어서 던지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건의 그 훈련을 나타내지 않는 교회가 되고 마니까 그냥 세상에 방어벽을 다 열어주고 대문 활짝 열고 들어와서 우리를 잡아잡수세요 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길은 사회사업이 아니에요. 교회가 아무리 병원사업을 잘하고 교회가 아무리 구제사업을 잘해도 그거 갖고는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 먼저 내가 우리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 주님을 전심으로. 주님 앞에서 내가 경건의 전심의 노력을 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 여기 사도행전 13장에 이 다섯 명의 선지자와 교사들이 왜 주님을 섬겨 금식하냐? 왜 했냐? 거기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얘들이 어제 구제사업했다 그래요? 병원사업했다 그래요? 여기에 안디옥교회가 한 일이 뭐 있어요? 없어요. 오직 한 일은 하나님을 섬기며 금식했더라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능력이 주어지거든요. 내가 보면 현산교회는 좋은 교회, 신앙 전통도 좋고 말씀도 좋고 교인들이 다 좋은 교회인데 이걸 회복해야 돼요. 예배와 경건, 예배와 경건, 그걸 회복해야 돼요. 세 번째, 그럴 때 성령께서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2절 중반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께서 그들에게 드디어 말씀을 건네줬습니다. 성령이 인정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은 성령의 그 부르심을 받고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성령은 아무나 쓰지 않아요. 물론 때로는 성령께서 그냥 아주 이 개망나니 같은 사람도 붙잡아 놓고 변화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한국교회에서도 그런 경우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도 많은 경우에 준비된 사람을 써요. 디모데 후서 2장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은 그릇 쭉 나가다가 질그릇 나무를 있지만 어떤 종류의 그릇이든지 간에 깨끗한 그릇을 주인이 쓴다 이렇게 말했는데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도 때로는 아주 특이한 사람, 망나니 같은 사람을 변화시켜 쓰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경건의 훈련이 되는 사람을 들었어요. 여기 그들이 주님을 섬기고 금식할 때 성령께서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성령이 이 사람들에게 말했다는 이 말은 바나바와 사울 같은 사람들은 성령이 아주 민감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10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이럴 때 10절 거짓과 기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는 이 뭡니까 구브로 섬에 있던 어떤 바 예수라는 박수무당을 책망할 때 그 사울 바울과 이 바나바가 어떤 상태였었냐 9절에 그 상태를 설명해 그렇게 책망할 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9절 성령이 충만하여 9절에 보면요 2절에 성령이 나오죠 4절에 성령이 나오죠 9절에 성령이 나오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보면 쭉 계속 성령께서 그들을 붙잡아갔는데 그만큼 이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에 민감한 사람 성령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를 어떻게 성령의 생각에 맞출 것인가 내 생각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성령의 생각에 자기를 맞췄어요 성령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능력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에게 자기를 맞추는 것 방향을 성령에게 고정시키는 것 이것이 필요해요 이것이 사람들이 하는 방식에 내 눈을 고정시키면 안 돼요 이 세상에도 목회 방식이며 그리고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이며 주일학교를 운영하는 방식들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짜낸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그건 다 나중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일을 해서 내 영광을 취하고 내 재미를 보고 내가 뭔가 흥미를 느끼기 위해서 하는가 하는 것을 잘 따져서 성령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쪽으로 나를 맞춰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주일학교 교육이란 것은 굉장히 간단한 것일 수 있어요 굉장히 간단한 것일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간단하냐면 방향을 틀어서 세상을 향하던 그 눈을 하나님 쪽으로 돌리는 일만 하면 되기 때문에 방향을 틀리기 때문에 어떤 뭐 굉장히 간단. 물론 그것을 실제적으로 하려고 하면 어렵지만 그러나 원칙 자체는 간단한 거예요. 성령 쪽으로 사람을 끌고 가는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배워서 거기에 마음을 묶어주는가 그것만 하면 사실은 주일학교 교육은 그것이 완성된 것이요. 그것이 끝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하는 생각으로 바꿔지도록 만드는 것. 그 가치관의 전환. 가치관의 전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한 그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모든 삶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나가게 할 것인가로 방향을 바꿔주면 그것이 교회 교육이 성공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교육은 실패한 거예요 저는요 지금도 제가 전도사로서 어느 교회에서 82년에 어느 교회에서 주일학교 전사를 했는데 유초동부를 맡았어요. 근데 저는 항상 분기별마다 세 달에 한 번씩 성경고사를 치렀어요. 성경고사. 그래가지고 제가 대학 입시 시험 내듯이 성경시험을 냈어요. 범위를 이번엔 사복음서 모세오경 거기서 출제를 해갖고 그런데요 제가 가서 첫 번째 분기에 성경고사를 냈는데 애들이 다 20점 30점 것밖에 못 맞아 그런데 한 애가 100점을 맞았어 세상에 아니 내가 낸 문제를 100점을 맞다니 내가 자존심이 확 상했어요 다 20점 30점 맞는 게 정상인데 어떻게 100점을 맞나 그래갖고 두 번째 분기가 됐을 땐 문제를 제가 더 어렵게 냈어요. 얘 100점 맞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또 100점을 났어요, 걔가. 딴 애들은 10점, 20점 떨어졌어요, 점수가. 제가 열이 났어요. 어떻게 감히 내가 내는 문제를 100점을 얻을 수가 있는가? 그 다음 세 번째 보기 됐을 때는 진짜 문제를 어렵게 냈습니다. 애들이요, 0점에서 10점 사이에요. 그 녀석은 100점을 받더라고. 이야, 세상에. 천재예요, 천재. 그렇게 머리 좋은 애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갖고 4분기 때는 이건 정말 웬만한 신학자도 풀 수 없는 무진장 문제를 꽈갖고 말이에요. 대학 무슨 예비고사, 예비고사 보듯이. 근데 걔가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이었거든요. 딴 애들은 다 빵점인데 걔만 100점 맞았어. 세상에. 네 번을 100점 맞는데요. 내가 기가 팍 죽었어요. 이야. 근데 제가 그러고 나서는 그 교회 사임을 하고 유학을 갔습니다. 그러는 유학을 가서 목회도 하고 공부하느라고 10년이 지나서 돌아왔어요. 제가요, 돌아오면서 제일 궁금했던 아이가 둘 있어요. 그 교회에서. 둘이, 하나는 그때 고등부 회장을 했던 애가 어떻게 됐을까? 굉장히 믿음이 좋은 애였거든요. 어떻게 됐을까? 또 하나는 100점짜리 얘가 어떻게 됐을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그 교회 연락을 해갖고 물었어요. 그 고등부 회장은 어떻게 됐냐? 아, 이제 곧 어느 회사, 어느 회사 다니다가 이제 곧 결혼합니다. 그런 소식 들렸어요. 그러면 그 두 번째, 그때 내가 낸 시험 문제 항상 100점 맞더니 걔는 어떻게 되느냐?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들어갔대요. 그럼 그렇지. 역시 머리가 좋은 애는 다르구나. 근데 그 다음 말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근데요, 목사님, 걔는 더 이상 교회를 안 다녀요.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세상에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아이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아이에게. 이 아이에게 공부하는 법을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 문제를 풀 수 있는가 하는 비결은 가르쳐 준 것인데, 이 아이에게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게 하는 그 일을 내가 못했구나, 내가. 그래서 그 아이가 그런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과를 나와서 결국은 무슨 신문사에 유명한 신문기자가 됐다는데 예수를 안 믿고 도리어 교회를 비판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가치관을 내가 돌이켜서 그 아이가 혹시 그런 유명한 대학을 들어가지 않더라도 인생을 사는 동안에 모든 가치관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성령의 뜻에 맞춰야지 사람의 뜻에 맞추면 안 된다고 그걸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걸 안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는지 어떻게 하면 유명하지 그걸 말해주는 사람이 돼서 사람을 놓친 거거든요. 제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그 아이를 생각하면 뼈저리게 회개해요. 주일학교 교육은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어느 교회는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는 고등학생들은 교회 오지 말래요. 너희들이 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나중에 교회 기둥이 되니까 너희들은 고등학교 다니는 동안은 교회 오지 않아도 괜찮아. 웃기는 소리예요. 그렇게 안 나오면요 그 아이들은 나중에 대학 들어가도 교회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어릴 때 방향을 틀어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방향으로 틀어서 이 사람 네가 어떠한 직종, 어떠한 인생을 살든지 간에 너는 항상 모든 일을 성령에게 초점을 둔 사람이 된다 하고 가르쳐줘야 그 아이들이 성령에게 초점을 두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도 하지만 그렇게 안 하고 그것을 소홀히 하게 되면 혹 사회선 성공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떨구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교회는 부지런히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읽혀야 돼요. 부지런히 성경 요조를 암송을 시켜야 돼요. 6살부터 시작해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매 주일 성경을 한 절씩 요조를 암송하면 몇 구절을 암송하면 천 구절을 암송해요. 6살부터 시작해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18년 동안 매일같이 한 구절씩, 매주 한 구절씩만 암송시키면 천 구절을 암송하게 되는데, 한 신자가 성경 구절을 아무 데서나 천 구절을 외울 수 있는 사람이 되면 2단, 3단, 5단 아무 문제 없어. 핍박이 오거나 환란이 와도 다 이겨내요. 그리고 그건 언제 봐야 되냐? 대학 졸업할 때까지. 그 이후부터는 머리가 퇴보가 돼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주일학교에서 성경구절을 매주 한 구절, 매일 아니라 매주간 한 구절을 암송시켜서 18년 동안 천 구절을 암송시켜야 돼. 그게 우리 사명이에요. 그러면 인생의 방향이 틀려져요. 생각이 달라지게 되어있어요.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 되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게 됩니다. 여기 초대교회 안디옥교회에 이 교사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하고 살아났던 거예요. 오늘 우리 현상교회 안디옥교회에 바울에서 사울까지 일어난 다섯 명의 교사들처럼 여러분 자신들이 모두 내가 이런 교사가 되겠다. 나이 불문하고, 예? 학력에 불문하고, 내가 성경을 쫙 읽고 연구해서 내가 이런 교사가 되겠다는 야망을 가져야 돼. 주님 앞에 거룩한 야망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전체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좋은 경건의 서적을 읽어서 시민의 교회가 되겠다. 여러분 마음속에 큰 작심이 있어서 현상교회 등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교회 선지자요 교사였던 다섯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이었고 교회를 잘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었고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 현산교회도 이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초대교회의 능력을 회복하고 초대교회의 말씀을 회복하고 성령의 은혜를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고 힘있게 전진해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